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9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뒤이어서 새로운 광야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을 통해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그리고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장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자리, 매우 막중한 이 직임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가 처음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만큼은 매우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매우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의 출생이나 그의 성장 과정 또는 그가 어떻게 신앙을 온전하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느닷없는 그런 모습으로 구약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첫 역사의 데뷔 무대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두고 볼 때도 그것은 구약 모든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그것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이 아말렉 전쟁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심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을 갖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쉽게 기억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울이 결국 그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내쫓기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 아말렉을 멸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말렉을 깨끗이 제거하지 아니한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기억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전쟁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닛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매우 구약에서의 가장 유명한 표제 중에 하나가 그런 기치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등장을 알리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이 아말렉 전쟁과 더불어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의 존재감이 좀 더 두드러지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소개를 해본다면, 먼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모세와 동행했던 유일한 인물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그리고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날부터 내려오던 그날까지, 물론 십계명이 주어진 그 산 꼭대기까지는 같이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그 산 중턱에까지는 여호수아가 동행을 했고, 또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를 중간에 맞이하면서 같이 산을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2명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탐꾼의 일원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신앙적이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도 확실하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키가 크고 엄청난 체력과 아주 강인한 모습을 띠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성체가, 그들의 무기가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즉각적인 정복사업의 시행을 강력하게 주청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10절 사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 시대의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일화 중에서도 특히 여호수아의 존재감이 남다르게 드러나는 이런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후계자로서 이미 잘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전 공동체 앞에서 정식으로 공적인 후계자로서의 지명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처음 예고하셨던 광야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모세를 뒤이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떤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역을 세세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중차대한 사명을 잘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계속 특별한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를 하시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뒤집어 보면 그만큼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워하는, 주저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사라진 상황에서 이 엄청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야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결코 만만치 않은 그 이방 민족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참 두렵고 참 주저되는 일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새로 주어진 이 막중한 책임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직임에 그 무게에 눌려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분의 음성을 통해 그가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 언약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약속이었던 것이죠. 9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31장 23절을 보시면 앞에 이제 몇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3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옹립되기 이전에 모세의 수하에 있을 때,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 이미 허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이제 새로운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세워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을 통해서 확약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임마누엘의 언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모든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가장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 주어진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성취로 분명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한평생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승천하시기,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성취하셨고 온전하게 성취하셨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새로운 확장된 언약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만큼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념하고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놓친다 하더라도 이 약속만큼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약속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와 그 정체성을 확인받을 길이 없다는 면에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치르게 되는 신앙의 싸움, 믿음의 투쟁에 있어서도 그 싸움과 그 씨름과 그 투쟁의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승리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 같더라도 결국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역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궁극적이고도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확인받아야 될 첫 관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먼저 확인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갈 가장 위대한, 가장 탁월한 지도자들의 우선적이고도 가장 필요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그 누구를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는 결코 세움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받았던 특별한 은총의 언약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 사람만 우리가 추려서 살펴본다면,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창세기 17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또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바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참 불확실하고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이 야곱에게 그 밤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애굽에서 총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의 모략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그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그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모함을 받아서 정치범들이 갇히는 아주 험악한 환경에 있는 그 왕궁의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내려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이죠. 또한 이 여호수아의 직계, 영적인 선배와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모세의 경우도 처음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 잘 자라다가 사람을 관원을 때려 죽이고 이제 도망해서 정치적 이제 피난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후에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2절 떨기나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심의 음성 속에서 먼저 주어진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참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큰 성전을 자기가 지어서 바치겠다라는 그런 좋은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먼저 보내시면서 그것을 말리십니다. 아직은 이때가 네가 이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니다. 네 아들 때에 가서 이제 주위의 모든 대적들이 평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안정이 된 후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그 성전 건축의 과업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다윗 왕권의 성립을 천명하시면서 그 약속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명백하게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확인받는 정말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다윗이 노래한 많은 시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이 늘 차고 넘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한 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처음과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자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라 하여금 남다른 큰 담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했던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의 신앙의 스승이었던 이 모세를 비롯해서 그 이전 오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오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숱한 신앙의 위인들에게 한결같이 동일하게 허락되었던 궁극적이고도 결정적인 영적 승리를 보장해 주었던 가장 위대한 언약의 계승이다라는 점에서 여호수아가 받은 이 임마누엘 언약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그 위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도 몹시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그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모세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에 와서는 그 평생에 걸친 자신의 신앙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고백적인 하나의 표현으로 그런 권면으로 오히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31장 같은 장이죠.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311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처음에 자신이 부름받았을 때는 덜덜 떨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세가 이제 새로운 후배 지도자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아주 단호하고도 명백한 그런 어조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당시 모세가 직면했던 그런 상황과 매우 유사한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 미래를 향해서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특별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여건 속에서 모세가 직면했던 것 같은 동일한 불안감 속에서 떠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제시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경우보다는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삼중적인 차원으로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깊은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한 조건과 그런 상황,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확신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모세를 비롯한 그 이전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공통되게 누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로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 그 중에서도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주어진 답이 이제 여호와죠. 정확한 히브리 이제 그 발음은 이제 야훼로 보통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로 표현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있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이름을 듣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간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외칠 때마다 단지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음성,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언하신 그 말씀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뜻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임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과 신앙 속에서 얻어진 직접적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러나오는 가르침으로서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의 교회 전통으로서, 믿음의 공동체의 전통으로서 주어지는, 그리고 확신되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읽어본 신명기 31장에 보면 6절과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자신의 신앙 경험을 뒷받침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저 처음 떨어지는 전혀 생소한 언약이 아니라 모세를 비롯해서 앞에서 말씀드리고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뭐 요셉과 이런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확인된 그 전통으로서의 교회의 바른 전통이요, 가장 참 믿을 만한 전통으로서의 언약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시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믿음의 동료들, 같은 회종을 이루는 영적인 동료들의 지지와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1장, 요사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결국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나누는 고백을 통해서 격려받고 서로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요 또 고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가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하나의 전통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대한 언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삼중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임마누엘의 언약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나 모세나 그 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성경의 내용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이 가장 분명하게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나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겪었던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받았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우리가 늘 위로받는 말씀 중에 하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분명한 실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신앙의 담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리고 신앙의 실천이라는 이 공동체적인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 모든 올바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관한 교리적 전통 그리고 하나님과 견실히 동행하면서 그 위대한 복을 누렸던 믿음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의 동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 신앙의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중요한 약속의 뒷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이 그 절망적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반복이 됩니다. 그가 잘나갈 때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장 곤고한 처지에 있을 때 주신 말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9장인데 바로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요셉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암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신앙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앞에 먼저 앞서간 그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름다운 그 흔적들을 능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지들이 먼저 보여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그 모범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 깊이 확신하고 더욱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몇 사람을 본다면 에녹의 경우에도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악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열왕기상 18장 6절이나 8장 25절 또 14장 8절을 보면 그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자식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선대로부터 그 어떤 것을 물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그것을 자식이 알 수만 있다면 그 자식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준 것과 다름이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이 시대, 이 공간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과 지속적인 더욱더 깊어져가는 교제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과 신앙을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흔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로서 서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모든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안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바로 그와 같은 위대한 복을 누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의 경우에 보면 룻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나중에 룻과 이제 보아스가 결혼하게 됩니다만 그 시작하는 장면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룻이 이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중에 바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42절과 2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참 노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낙심에 빠져있고 절망하는 다윗을 계속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그런 요지로 계속 다윗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더없이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축복할 때, 설교 후 축복할 때 쓰는 그 성경의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축복은 단지 목사들만이 성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들어 복을 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약속은 인생의 양지에서나 음지에서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상황을 막론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이 약속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지에서는 뭐 별다른 걱정이 없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참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형통한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인생의 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더욱더 힘있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의 삶의 것으로 취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가 남아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형편이든지 그 어떤 조건이든지 인생의 그 길이가 얼마나 남아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인생의 여정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남은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긴밀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복된 인생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대한 약속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재삼 확인하고 남은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 속에 진정한 기쁨과 담대함과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나온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들을 더욱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누리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새롭게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신령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